사무엘하 16장 5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르더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이 굴곡이 많은 인생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겨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으며 왕이 된 후에도 그의 삶은 평탄치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 그는요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 그로 인하여 압살롬은 또다시 그의 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으며 또 그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그 다윗이 야반 도주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이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살기 위하여 도망치고 있는 이 현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롭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시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친족 시므이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슬피 울며 맨발로 도망치고 있는 이 다윗에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며 저주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죠. 아니, 불난 집에 아예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데 이런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다윗에게는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를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모욕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분풀이를 시므이에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믿다고 하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당장 가서 그를 끌고 오거라. 당장 가서 그를 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 맨발로 도주하는 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그 말을 듣고도 다윗은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만 있었어요. 오히려 이 말을 함께 들었던 신하들이 맹렬하게 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요,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눈에는 도저히 이는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인, 왕인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당장이라도 죽이겠다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므이가 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그는 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고요,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다윗 좌우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는 다윗을 따라가고 있어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며. 그러니까 다윗의 충직한 부하인 이 아비새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왕을 모욕할 수가 있지? 어떻게 왕을 저주할 수가 있지? 당장이라도 제가 가서 이 시므이를 쳐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네가 나의 원수를 갚아줘. 빨리 가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비새의 이런 요청을 거절합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왕이라면요, 왕이라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면 얼마든지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은 죽일 수 있고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을까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가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도망을 치고 있는 것도, 이렇게 쫓기는 시세가 된 것도, 저주를 당하는 것도 그가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임을 그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0절을 보시면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이 일은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오, 잘못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는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려 하는, 충성심에 죽이려 하는 신하들을 말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요. 회개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만 하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는 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께는 회개하면요. 우리 죄에 대한 부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과는 해결이 됩니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만 해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잘못한 것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의 모든 죄를, 잘못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전에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와 동침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을 보면요, 그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집, 내 가문, 내 가정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에는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는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죠. 압살롬 때문에 그의 아들 암논이 누이 다마를 범하고 이런 암논을 압살롬이 살해하고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하여서 그가 도망치는 이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가 반드시 감당하고 치러야 할 죄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끝이 아니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회개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행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고난이,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고난이 다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고난에 순복하고 이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눈곱만큼도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Why me?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나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나의 인격, 믿음, 신앙이 정금과도 같이 성숙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의미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범한 잘못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고난이 바로 이 두 번째 의미, 그가 범한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한 죄악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담하게 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잘못 때문이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고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고통스러우라고 주신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일부러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분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분명한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고난에 순복하셔야 돼요. 겸손하게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께 대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얼마나 실수가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사랑받는 이유, 자신의 잘못을 속히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기 때문이죠.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가 죄를 지었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 탓을 하거나 남을 미워하거나 그 분노와 화를 다른 것으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10년 이상 사울 왕의 눈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광야로 다니고요, 뭐 블레셋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해보기도 하고요. 정말 엄청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그를 쫓아다니는,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명백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며 죽이라는 신하들을 오늘 본문과 똑같이 말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록 압살롬에게 쫓아 도망치고 있지만 지금 그의 곁에는 그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용사들과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저주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죽여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징계, 이 고난을 겸손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까닭 없이 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섣불리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해를 할 때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하면 그 사람과 내가 욕하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내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다윗은요, 너무너무 화가 났을 때 시편에 보면요,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감히 사람에게는 저주를 못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요. 누구한테 말할 수 있어요, 저주의 말을? 하나님이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기도함으로 여쭤보아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섣불리 내 손으로 원수를 갚거나 복수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이 말을 현대사회에서 가장 싫어요. 속된 말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싫어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내어주고 오리를 같이 걸어가자 하면 심리까지 같이 동행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서 당신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으십니까? 똑같이 받은 만큼 받은 대로 갚아주겠다, 똑같이 갚아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 내가 받은 것 곱하기 10배 해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받은 대로 돌려주지 말고 그 갑절로 갚아줘라. 세상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바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옳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다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얘기하지 않지만 둘째 딸이 있습니다. 8살 때 일이에요.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둘째 딸이 잠이 참 많거든요. 지금도 잠이 많은데 일어나라고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진짜로 못 듣더라고요. 이제 막 입학을 했으니까 더더욱 일어나는 게 힘들겠죠. 억지로 깨워서 학교를 보내는데 정말 지각하기 직전에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안 일어나니까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 빨리 좀 일어나라. 빨리 밥 먹어라. 빨리 씻어라. 빨리 나가라. 제가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둘째 딸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나보다 더 늦게 오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을 해서 야단을 치면요, 이 딸이 학교 친구들도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둘째 딸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친구들이 모두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친구들 모두가 다 죄를 짓는다면 너도 죄를 지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죄를 짓고 모든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다른 친구들 이야기는 뭐 여전히 늦게 일어나지만 그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던데,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던데, 세상의 기준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왕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어요. 당장 가서 쳐 죽여라. 신하들의 입장에서도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해를 끼치는 그 사람을 세상의 방법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다윗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려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가 저주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 저주를 받고 선으로 갚아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고 괴로울지라도 사람의 방법, 인간의 생각대로 해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당한 일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라면 성경은 누가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내 손으로 나의 억울함, 원통함을 갚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원수되는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원수 갚는 것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세상은 네가 해라, 네가 갚아라, 당한 만큼 돌려줘라, 그 이상으로 갚아주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그 다음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 무슨 말입니까? 연결되는 말씀이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너희 손으로 그 원수를 갚고자 하는 그 악한 마음이 들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그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악으로 돌려주지 말고 선으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할 때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왜요? 왜 이것이 거룩입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구별, 구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깨끗하고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분리되다,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그럼 이 거룩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란 말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구약 성경 공이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분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코데시,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코데시를 카데시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장녀 이렇게 뜻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코데시, 카도시, 코데시. 히브리어 코데시도 구별을 뜻하고 헬라어 하기오스라는 말도 거룩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뽑아서 구별하여 주셨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 가치관,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구별되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받을 때 그는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조차 분노하며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자고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말렸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 다윗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다윗이 도망할 때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며 먼지를 풀풀 날리며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금방 태세를 전환해서 다윗 왕에게 나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어. 내가 흘린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압살롬에게 주었다. 이 저주했던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잘 되었다. 지난번에는 내가 도망자였지만 이제는 내가 다시 왕이 되었으니 너는 끝이야.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권을 회복한 다윗은 자신에게 용서를 비는 이 시므이를 용서했습니다. 저주하며 돌을 던졌던 일개 백성이 그 시므이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복수할 힘이 내게 있습니다. 얼마든지 갚을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똑같이 그 이상으로 갚아줄 힘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용서죠. 어쩔 수 없이 복수하고 싶은데 복수할 수가 없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억지로 참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신하 아비새가 기가 막히잖아요. 갈 때 그렇게 저주를 했으면서 금방 압살롬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다윗이 돌아오니까 금방 또 나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또다시 그를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마땅히 그는 죽어야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으니 그는 마땅히 처형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 그 충직한 부하, 이 아비새의 말이 틀린 것일까요? 틀렸습니까? 아니죠. 대단히 합리적이고 정확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까요, 왕을.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람의 기준,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3절에서요, 시므이를 죽이고자 말하는 이 아비새에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뭐했다고요? 맹세하니라.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냥 이빨한 소리,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지 않냐리라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혹이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미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행한 대로 똑같이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참 싫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라. 그건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주는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먼저 네가 할 것은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평생 다윗처럼 세상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선대하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악으로 선을 갚으시는, 악으로 선을 이기시는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